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집트 시나이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성 캐트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당시 순교했던 성녀 캐트린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수도원은 6세기 중엽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도원 건립 이후에 이집트가 이슬람교에 의해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도원들과는 달리 캐트린 수도원만은 단 한 번도 침략이나 파괴를 당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는 기독교회 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경내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같은 떨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도원 도서관에는 약 3,000점 이상의 고대 성경 사본과 5,000권 이상의 희귀 성경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도서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1859년 독일의 티센도르프가 바로 그 도서관에서 소위 시내산 사본으로 불려지는 성경 사본을 발견해서 그 수도원은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사본은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만들어진 필사본으로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사본으로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제 눈길을 가장 강렬하게 끈 것은 그 수도원 한쪽편에 자리 잡고 있는 유골 안치소였습니다. 지난 1400년 동안 그 수도원에서 살았던 모든 수도사들의 유골이 그 속에 가지런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수도사가 죽으면 일단 땅 속에 가매장했다가 시신이 다 썩고 나면 유골을 수습해서 그 안치소에 정성스럽게 진열해 두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이 그리스 정교회 소속인지라 그리스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유골 안치소가 관람이 허락된다는데 저는 그곳 관리 수도사의 배려로 그 속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킬링필드와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975년부터 4년 동안 캄보디아를 다스렸던 급진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 루지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지식인 30여만 명을 포함해서 배가 나온 사람, 안경을 쓴 사람, 피부가 하얗고 고운 사람, 손가락에 볼펜 자국이 뚜렷이 나 있는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는데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인구 800만 명 중에 무려 170여만 명에 달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온 국토가 킬링필드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곳곳에는 그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유골이 진열되어 있는 안치소가 있습니다. 그곳 안치소에도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 마치 백화점 진열대 속의 상품들처럼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진열되어 있기에 유골 안치소 그 자체만으로는 킬링필드와 캐트린 수도원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캐트린 수도원의 유골 안치소에서는 킬링필드에서 볼 수 있는 유골과 똑같은 유골을 보고 있는데도 킬링필드에서 갖게 되는 절망, 분노, 슬픔, 체념, 회한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유골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온과 안식,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유골 속에서 죽음과 반대 개념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골은 죽음의 결과물이기에 유골은 곧 죽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캐트린 수도원의 그 유골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유골의 주인공들이 유골과 함께 그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유골을 뛰어넘어 영혼 속에서 그분들의 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동시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은 빈민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였습니다. 어떻게 달동네 빈민촌 출신의 무학력, 무정력자에 지나지 않는 나사렛 예수를 정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고 태어난 그 빈민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지금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고작 달동네 빈민 목수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속 설교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호칭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모든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에 의한 부활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여서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말 고통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오디는 사냥꾼의 덫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벨의 대응어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은 자기의 능력이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덫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한 것은 누구든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그 나락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덫으로부터 동물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덫을 설치해둔 사냥꾼이 때가 되어서 덫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 덫 속에 자신이 원하는 동물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덫으로부터 그 동물을 풀어냅니다. 그것으로 그 동물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냥꾼이 걸려든 동물을 덫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은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하는 바대로 죽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덫에 걸린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풀어줄 뿐만 아니라 풀어주되 반드시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풀어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풀어 살리셨음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도처로부터 풀어주신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베드로는 본문 32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흡족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본문 34절로 35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또다시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 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예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천지의 대주제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6절에 이르러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자기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까닭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그 사망의 덫으로부터 영원토록 풀어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주님의 반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 살려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과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깨달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 살리신 사망의 덫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님을 아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겨우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풀어 살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의미의 덫으로부터도 우리를 언제나 풀어 살려내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년을 의미합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은 채무자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땅의 경작으로부터도 안식을 얻는 이를테면 해방의 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이처럼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짓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함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죄로 인한 사망을 포함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뜻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시기 위함이심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 속에서도 부요함을 누리고 나를 구속하던 것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볼 수 없던 것들을 보며 나를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전혀 변화되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상황에 임하는 내 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현실이 계속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죄로 인한 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뜻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동토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라는 사망의 덫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신 기록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하면 먼저 모세를 연상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첫 번째 순위가 아닌 모세는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모세의 비중이 큰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버려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갈대로 상자를 엮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다음 그 속에 모세를 넣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였더라면 모세에 의한 출애굽의 역사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게벳이 모세가 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순간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볼품없는 갈대 상자에 그 속에 든 것이라고는 태어난 지 고작 세 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한 여인이 믿음으로 띄운 그 갈대 상자에 의해서 새 역사의 여명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파라오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상자를 열고 보니 그 속에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라면 반드시 죽여야 할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공주의 마음을 붙드시어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게 하심으로 모세 한 개인을 사망의 덫에서부터 풀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이미 풀어 살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의 공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 역시 믿음으로 공주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어머니, 다시 말해 모세의 생모를 모세의 유모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보호하에서 요게벳에게 자기 아들 모세를 자기의 품으로 히브리 아이로 잠시나마 키울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암이 믿음으로 공주 앞에 나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 역사의 동력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의 현실이 당장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들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날이면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자기 품으로 키우던 요게벳도 모세가 젖을대는 순간 공주의 양아들로 모세를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고달픈 노예살이는 계속 이어졌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빛도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의 대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기 80년 전부터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의 새 역사의 여명은 계속 밝아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집트의 노예 사리가 더 이상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자신들을 위해 이미 동터오고 있는 새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출애굽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어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출애굽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포함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덫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시는 역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현실이 오늘도 반복되고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동터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는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의미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과 친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서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나를 따라 죽음의 길에 나서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배우자도, 친구도 그것만은 사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 자신이 격리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삼아 사망의 덫으로부터 영원히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덫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덫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현실이 이어지고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짓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영원토록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우리 각자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 한치여요 자도 없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친히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동토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바라보십시다. 그때부터 우리 생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새로워져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짐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임해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의 덫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온갖 의미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덫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풀어 살리시고 계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각자를 위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옵소서. 동터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에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여정으로 승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의미의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